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새벽에 이곳에 나온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두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의 교훈이 되게 하소서. 다 유익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와 늘 함께 계심을 아오니 주께서 지도하시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 말씀. 정죄당하심. 1절 보십시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으므로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재판의 실권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죄하도록 머리를 썼고 그렇게 하면 일반 무리들이 로마 총독의 결정에 도전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제출한 고소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 이 사람이 우리의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과 둘째로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것과 셋째로 그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은 사실과 정반대되는 비난이었습니다. 미혹한다는 원어는 타락시킨다는 뜻인데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파하셨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뿐이지 그들을 타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마음이 거짓되고 완악해서 예수가 백성을 타락시킨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소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정권을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 운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에게서 비난거리를 잡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도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 세금을 내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사실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세 가지 고소 내용 중 세 번째 것에 대해 예수께 묻자 예수께서는 네 말이 옳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 공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엄숙히 맹세하며 증거하셨듯이 로마 총독 앞에서도 자신에 대해 분명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 두 사건에서 자신의 인격과 신분에 대해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1차적으로 세상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의 왕국과 왕권은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며 그것은 물질적 풍요를 포함할 것이지만 현재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속에 임하는 영적 나라입니다. 4절 보십시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성적 양심적 판단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타락한 유대 종교인들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에 예수는 죽임을 당할 합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제시한 고소 내용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참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고 가르친 것이 백성을 소동케 하고 선동한 것인가? 그 고소가 옳지 않다고 느낀 빌라도는 그 재판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이며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이었습니다. 8절 보십시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소문은 일반 대중 속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고 헤롯 왕궁에까지 퍼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 가운데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에 관해 많이 이야기했을 것이며 또 그 남편 구사는 기회 있는 대로 헤롯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여러 말로 예수께 물었으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기적 행하심 같은 데 있었고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예수께서는 고소당할 어떤 약점이 있으셨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엄숙한 재판정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지도자의 지위와 인간적 꾀를 가지고 의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더욱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양심을 저버린 완악하고 패역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악하였고 타락한 교회는 참으로 가증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11절 보시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런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고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도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절 보십시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사실은 신문하는 것이지, 신문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혹은 헤롯도 그러했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 올려보냈음이라. 전통 본문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헤롯도 그러했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 올려보냈음이라.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전통 본문에는 그런 구절도 들어 있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빌라도는 또 예수에게 죽일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두 번째 이성적 양심적 판단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그의 이성과 양심에서 나온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죽일 죄가 없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저희의 소리가, 전통 본문에는 그들과 대제사장들의 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과 대제사장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권하며 충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을 교묘히 선동하였고 총독 빌라도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밀란을 일으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민중의 힘을 빌려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성도 법도 양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4절 보십시다.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렇게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대 백성의 뜻 배후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뜻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 속에는 예수께 대한 시기와 미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마가복음 15장 10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백성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죄인으로 정죄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극형에 처할 극악한 죄인으로 정죄당하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판결은 법대로나 이성대로나 양심대로 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정의와는 상관없었고 단지 백성의 뜻에 맞춘 불의한 판결이었습니다. 세상 법정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죄가 없으셨고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께서 죽을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판단하였고 또 세 번이나 증거하였으나 빌라도는 결국 의로우신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그 대신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의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아 정죄되었고 죄인 바라바는 노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속의 이치가 보입니다. 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노여나듯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아 이것이 대속이로구나.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의인의 죽음만 남을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많은 사람을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 예수님 그의 값어치는 가치는 온 인류를 더한 것보다 더하다. 택자들의 모든 죄를 능히 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다. 둘째로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의 양심은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양심보다 더 더러웠고 무리들의 양심도 더러웠습니다. 빌라도는 죽일 죄가 없다고 판단한 일에 대하여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사형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는 바른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에서 바른 판단이 나오고 바른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더러운 마음에서는 잘못된 판단이 나오고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잘 지키라. 그것은 바른 마음, 양심을 지키, 양심 똑바로 쓰라는 거죠. 양심을 바로 지켜야 된다. 사람이 양심을 바로 쓰지 아니하면 그 행동, 말이나 행동의 동기가 다른데 있다. 돈에 있거나 세상적 이익에 있거나 자기의 어떤 세상적 욕심에 있다. 그것을 버리고 양심을 똑바로 써서 모든 것을 바르게 행동하도록 해야 된다. 마음을 바로 지키겠다. 셋째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재판관의 위치에서 그의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올말로 직권 남용입니다. 판사면 판사지 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판사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큰 죄를 짓는 것이니 판사의 위치에서 옳고 그런 것을 바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념 편향적인 판결을 하든지 잘못된 판결, 예, 법과 예, 양심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바로 옳고 그런 것을 판결해야 할 위치와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벌받는 빌라도는 이성과 양심을 거슬러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예수가 죽일 죄가 없다고 분명히 세 번이나 말해놓고 무리들이 선동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어주다니 그는 불의한 판사라는 오명을 그의 생애와 역사에 남겼습니다. 만국교회는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니 얼마나 많은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빌라도를 언급하니 빌라도 너는 참 수치스러운 생을 살다가 갔구나. 그 잘못된 판결 때문에 내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되구나. 악명이 높은 이름이 되구나. 그것은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인간으로 땅에 태어나서 살다 가면서 이름 석자를 사람들이 언급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그 사람 아주 덕스럽고 건설적인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이야. 성경 말씀대로 산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목표고 삶의 목적의 내용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일인데 그가 아니라 그 이름 아이고 그 사람 잘못된 판결한 그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신구약 성경의 교훈대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고 선하게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당하신 대속의 주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는 양심 바로 쓰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마음을 지키게 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만 살다 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양심을 바로 쓰는 우리들이 되고 바른 마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고 그 바른 마음대로 의와 선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